하나님, 주님을 향한 눈물이 말라 있음을 느낍니다. 때론 세상이 주는 안일함에 빠져, 때론 분주함과 바쁨에 취해, 때론 세상이 주는 무게감에 눌려 나에 대한 눈물은 마를 날이 없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주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은 말라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세상을 해석할 지혜도, 세상을 헤쳐갈 힘도 상실할 수밖에 없음에도 하나님, 그 지혜를 배우려 하지 않고 그 힘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고집과 교만만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잠잠히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주님 앞에 멈추어 섭니다. 나는 원래 어떠한 존재였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 자인지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봅니다. 주님께서 무가치한 나를 값진 인생으로 바꾸셨기에 내가 처한 곳이 힘겨움의 자리라도,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자리라도 무가치하다 판단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서든 그곳을 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눈을 맞추어 그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비단 과거적인 일만도 아니고 미래적인 것만도 아닌 온 우주의 역사를 아우르며 현재 우리 각자의 삶에도 능력이 되고 구체적인 방향이 됨을 깊이 깨닫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만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면밀히 들여다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가 어긋나 있으며 어디가 깨어져 있는지, 무엇으로 안전함을 얻으려 했는지, 근본적인 나의 원함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여 잘못을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처럼 교만과 욕심에 우리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명을 되새기든 우리의 구부로솜으로 돌아가 초심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자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주변도, 나라도, 세계도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에게 묻어있는 그리스도의 향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극적인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이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선을 힘차게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홍해와 광야라는 큰 벽을 만났습니다. 애굽을 떠나면 행복만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한 거대한 장애물 앞에 다시 불평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벽보다 훨씬 크신 분이심을 눈으로 선명히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장벽을 하나하나 허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몸의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뿐 아니라 백성에게 직접 음성으로 애굽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똑똑히 들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십계명도 주셨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음성을 들려주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앞으로 주실 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겸손히 지켜야 함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위엄과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세상 그 무엇에 의해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소유, 또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직접 듣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정도로 너무 두렵고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움의 존재인지 이스라엘은 분명히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겠다고 세 번이나 다짐하며 그 언약을 받아들였고 마침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식이 맺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공식적으로 그들은 인정하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직접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주기 위함이었고 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즉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은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실 돌판은 십계명에 관한 것인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만들어지면 지성소의 증거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 돌판이 놓여있는 성막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고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했고 혹 백성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도 다시 나오면 언약을 이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형언할 길 없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를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기까지 너희들 인도하여 낸 신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증명합니다. 지나온 그 길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되짚어 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오늘 본문과 같이 어리석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모여서 모세의 부재 중에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모여에 해당되는 원어 칼이라는 단어는 민수기에서 불평사건에 여러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불평을 일삼기 위한 의도로 모였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아론을 찾은 것은 단순히 모세의 소식이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불평의 마음을 가득 안고 그 마음으로 아론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것은 모세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주체가 바로 하나님 당신임을 분명하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엔 그들을 인도해낸 것은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잘못된 지각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관은 여전히 애굽화되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많은 형상을 만들어 그 형상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화한 신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줄 것이라 여겼습니다. 신의 비위를 잘 맞추면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신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인격적인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존재할 뿐인 거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충분히 구원할 만큼 큰 권능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추위의 따뜻한 품을 더위에 친히 그늘막이 되어 주시는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것도 대가를 바라시기 때문이 아니라 괴롭히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죽음을 향해 가는 그들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함을 누리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지 못했던 그 백성은 결국 중재자였던 모세가 오랫동안 부재하자 신도 자신을 떠났다고 여기고 자신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요구에 위협을 느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들과 같은 마음이었기에 그랬는지 결국 그들의 말을 수용해 버렸습니다. 백성에게 그들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소는 애굽에서 주권, 힘, 다산을 상징하는 신으로 형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관념이 그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아론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것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 선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황금 송아지가 정말 여호와라는 것을 확신해서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한 것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의 길로 잘못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 여호와의 절의를 언급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론은 지도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신들을 지켜줄 신이 생겨서 든든하다고 느껴서였던지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들려주신 십계명 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많은 가짜 신들을 마치 진짜 신처럼 믿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신들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당신만이 진짜 신임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에게는 늘 유혹거리였습니다. 많은 이적과 돌보심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믿지 못한 그들의 믿음 없음도 우상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요소였지만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약속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그들의 삶도 문제였습니다. 조금만 불안해지고 힘들면 불평부터 내뱉는 그들의 습관도 결국 우상의 유혹을 넘을 수 없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상의 유혹은 단 한시라도 가만히 비켜서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기에 나와는 관계가 먼 얘기라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을 안고 사는 우리에게 우상의 유혹은 늘 가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불안함과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함만 지속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나와 동행하고 계시긴 한 걸까? 하나님은 과연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기는 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심한 불안감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것 같지 않은 공허함이 밀려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 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어떤 허상을 만들어 그것으로 불안과 공허함을 채우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직접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그 형상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렬했던 여러 사람들이 단군상과 불상을 훼손하고 사찰을 방화하고 또 심지어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불상을 파괴하다가 현지 경찰에 구속된 일까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상 그 자체가 우상은 아닙니다. 단 보이는 그 형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을 모두 제거한다고 해서 우상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는 것보다 실상 더 심각한 우상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 우려가 더 쉽고 반면에 그 우상은 워낙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서 그것을 우상으로 인식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교도학자 J.C. 라이든 그의 책 우상에서 우상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의 형태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많이 알면 많이 아는 대로 우상 숭배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문명화된 사회든 미개한 사회든 가리지 않습니다.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럴듯하게 모양을 갖춰 진리와 아주 흡사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와 관계없이 우상은 우리 내면에 어떤 형태로든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진리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평안과 안정감을 찾으려 시도하는 중에 우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나 권력, 성공,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상은 겸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나의 욕망도 포기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욕망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곤 했습니다. 때론 의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광야 여정 속에서 참 많은 불평과 원망을 습관처럼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둘러서 가게 되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냈고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때 백성이 모세에게 이 뱀이 물러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는 모든 사람은 살도록 했습니다. 이후 이 놋뱀은 열왕기하 18장 4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깨부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그 우상 중에 놋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난 이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놋뱀을 만들어 우상으로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놋뱀 그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놋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본질이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놋뱀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하나님으로 대체하여 우상화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어떤 의식을 행하고 형식을 지킨다 하더라도 본질이 빠져버리면 그 의식과 형식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본질이 빠진 열심과 섬김 또한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 의미를 잃어버린 채 형식에만 몰두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형식이 본질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질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분명 우리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는 유혹입니다. 또 우리가 범하기 쉬운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 툴로 정의하여 하나님을 축소시키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재단해 버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 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이런 생각과 이미지는 분명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의 죄를 싫어하셨는지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여 끝장내버리겠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약속의 말을 다 취소하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결코 우상의 유혹을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 하여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줄어들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에 대해서도 적당히 용납하시는 분으로 자동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죄에 대해 단호히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중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으로 자신의 아내를 삼으려 시도하는지 모릅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자신을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든 주님을 위하여가 중심이 되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향하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를 위하여가 중심이 되면 아무리 좋은 의도고 시도라 해도 그것은 곧 우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노여움과 단호함을 보이셨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울부짖음에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물던 옛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물던 옛자아가 죽어야 살 수 있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의 죄를 면밀히 돌아보게 하십니다. 고난주간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친히 고난받으시고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참 기쁨, 참 평안, 참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의 허상뿐인 우상을 만들어 그 허상으로 불안함과 공허함을 채워가려는 시도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본질임에도 여전히 우리 삶을 우리를 위하여 갖고 가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허상을 만들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연약한 우리 자신임을 인정하십시다. 우리의 의지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고 우리의 감정으로는 주님과 또 사람을 온전히 품을 수 없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께 아뢰고 우리 심령 속의 원점인 구부로솜으로 되돌아가 초심을 새롭게 다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래야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 때 복음의 능력이 우상의 유혹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적에 신이 났습니다. 광야의 길이 좀 힘겹긴 했지만 하나님은 늘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놀랍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의 위엄에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이젠 정말 하나님만 나의 신으로 삼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도 잠시 우상의 유혹 앞에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우리는 우리가 어쩌한 존재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려고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실상을 면밀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그 우상을 모두 못 받고 오직 우리 죄를 사하시러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주로 삼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셔서 우상의 죄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